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13장에서 시작하여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의 주된 말씀은 주님 당신의 가심과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시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의 길이다, 또 영광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고난이란 표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고, 그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영광을 취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길을 가시는 일을 위하여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 자신이 배반당하실 일,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하게 될일 등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이후에는 17장으로 가게 되어지고 17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종지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단계의 결론의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의 부분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6장과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딱 오버랩 시키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6장 마지막 절은 평안을 말하고 16장 첫 번째 절은 실족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실족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주님 안에서는 평안이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2절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께서는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용기를 내라 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요소를 향해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할 때 이 대장부를 단순한 용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용기를 내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기인한 용기여야지 우리는 단순한 용기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14장부터 계속한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은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을 환난 가운데서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공포 가운데 있다면 그 공포를 벗어나는 길이 평안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공포의 상황이 제거되어져야만 평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포를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공포가 제거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포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선택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서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공포를 제거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인가 동시에 또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단순히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만 말하지도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가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 때로는 사회적인 제거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제거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공포의 문제를 개인이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공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포의 상황을 제거하는 문제라고 수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비전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독촉은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평안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야만 하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였던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환난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들 가운데 환난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환난을 두고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는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게 될 때에 권징이라는 제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내야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당할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제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 권징의 일들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 우리는 일어났다는 사실도 압니다. 종교개혁 시대나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꺼내어서 뼈만 남은 것을 다시 화형을 취하는 아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만합니다. 죽은 사람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벌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서 화형을 시킨 그런 일이 교회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이 참남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출교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데반을 돌쳐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 때 옷을 벗었는지 증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벗어 던진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이 일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만 합니다. 그 무서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서대반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서대반을 죽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친구가 페북에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성화의 그림을 밟는 선교사의 행동을 보면서 배교인가 배교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그것을 밟는 순간에 나타나서 배교가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성화를 밟건 밟지 않건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배교인가 배교가 아닌가, 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배교인가 배교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제자들은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는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이런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란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 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로마교가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당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현재직설법 동사로서 원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경언입니다. 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그 측면에서 당하다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하니 그들을 당연히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동차가 역주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역주행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와 부닥쳐서 결국 사고 나게 될 것이다. 이건 당연성의 원리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고속도로 달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이 도로에서 2차선 모두가 막혀 있을 때에 상대방에서 차가 달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없는 현장 앞에서입니다. 이건 당연성의 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원리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당연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왜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환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주의자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주의자들 거기에 대하여서 정말로 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유대주의자 가운데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복음 앞에, 새 세상을 여는 그 복음 앞에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는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의 위험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교회들은 언제나 세상 앞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환난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노출된 환난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하는 어떤 이단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환난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나 주 안에서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속하여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안정을 누리는 이 안정의 믿음을 계속하여 지켜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설교 두 번째 대해 생각합니다. 둘째,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환난당하는 것, 주님이 불러내시어 구별하셨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니 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딱 접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접혀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고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실족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평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환란 가운데 평안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평안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행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합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핍박의 수많은 상황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환난하고 있고 그 환난 가운데 나는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의 욕됨으로 그래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으니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무리를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삶을 기록할 때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복음에 대하여선 그런 성도들의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 되고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따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불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인 유대주의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과 그를 섬기는 교회의 평안을 갖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자녀 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가심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 가심이 제자들을 두고 가심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가심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떠나심의 현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떠난 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있을 때 제자들이 누구도 그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믿고 나아갔던 그런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다시 교회 불러모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회당에서 예배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설교의 말씀들로 그들 가운데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너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선택한 그 장소의 일들 가운데 일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환난의 날 실족지 않고 평안함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설교의 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기도를 통한 평안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떠날 것입니다. 세상은 남은 주님의 제자들을 환난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마치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논쟁하였고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불신 유대인들이 소속된 세상은 결국 사탄의 주관자로 다스리는 세상이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가 어떤 세상을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누가 참 성전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담 이래 모든 죄의 저주의 문제를 풀어 여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자의 우선은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푸셨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뱀의 우선들을 머리를 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기도하는 이 일과 평안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확 풀려져서 어떤 전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평안과 기도 사이에 밀접성을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말들로 풀지 아니하고 강구하게 되어지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을 열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들은 여지없이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였고 승리한 그분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은 너희를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다. 실족하게 만들 수 없고 너희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의 나라여 너희는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이 땅에 나라들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들은 단순히 이루어짐을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어진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들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되어지면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의 기도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범죄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당한 모습으로 강구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해결되어지면 그건 아버지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7장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제자들을 내가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방식대로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다가 실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아버지 이름을 참담하게 말합니다. 저를 멸하시옵소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승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저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강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란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존하여서 주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그곳 가운데 있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나라의 교회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지만 주의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든 그 교회의 승리자고 그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든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고 그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신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교인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주께 신원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듯이 신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소서.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 드러내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위선한 교회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언제 주께서 증명해낼 것입니까? 지금 현재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 주님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주께서 우리의 신원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너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고 너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렸다. 너는 참 내 몸이며 나의 백성이며 나의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하여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의 교회를 붙들고 우리는 말씀대로의 성도됨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이 정당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존되는 그 현장에서 주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그 정당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지켰고 너희는 참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나아갑시다. 아멘.